이사야서 14장 28절에서 3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짧게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이사야서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라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저도 안 헷갈리기 위해서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혼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블레셋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전체가 13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오늘 설교가 조금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 12장에서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이미 끝났는데 13장, 14장에 들어와서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 아수르 멸망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썼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샘플. 샘플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가 먼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12장까지 아수르에 대해서 이미 멸망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진짜로 멸망할 거라니까 그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샘플로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수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조만간 아수르 멸망한다. 조만간 멸망한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게 지난주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인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눠지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블레셋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은 어느 쪽에 있는가 하면 서쪽, 즉 지중해 연안 쪽으로 쭉 길게 있는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로 다섯 개의 큰 성읍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게 모여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블레셋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이게 연결성이 지금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는 바벨론이 확실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블레셋은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통하여서. 그 블레셋을 통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블레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골리앗 장군 어느 나라 사람? 블레셋 사람.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런 이제 블레셋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할게요.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컨트라스트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결론을 32절의 맨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셨다. 내 세운을 시온을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 시온으로 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실 것이다. 이게 바벨론 멸망에 있어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건가 하면요, 아수르보다 더 지독한 대적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1945년 이후, 그러니까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1945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해방동이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시겠지만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막 나오고 했었던 장면들을 어렴풋이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질문.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항복을 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일본이 멸망을 하고 항복을 했을 때에 대한민국만 독립했습니까?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독립을 같이 했을까요? 같이 했겠죠. 뭐 나라 이름을 쭉, 나열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 뭐 대동아 전쟁 뭐 이랬으니까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작은 섬들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런 나라들도 일본이 망했대, 일본이 항복했대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는 안 하겠구나, 대한인 거 아니에요, 만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이 경고는 블레셋을 향한 경고인데, 아하스 왕은, 질문,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일까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일까요? 우리 여태 해왔는데 남쪽 아하스의 왕이에요. 그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도를 오늘 조금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앞에 자막으로 아예 만들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가, 즉 유다 왕이죠, 727년, 기원전 727년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을 하거든요.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던 연도가 722년이에요. 불과 5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차피 5년 후에 멸망을 하니까 지금 이사야의 관심, 즉 하나님의 관심은 블레셋에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은 언제 멸망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블레셋은 그 다음인데요, 블레셋은 아수르가 먼저 멸망을 해요. 블레셋도 아수르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기원전 612년에 멸망을 하고요, 그 아수르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멸망을 604년에 해요. 불과 몇 년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블레셋이 먼저 망했습니까? 아수르가 먼저 망했습니까? 아수르가 먼저 망했어요. 기원 전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먼저 망했는데,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원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힘들게 했을 때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했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면서 남쪽 유다도 힘들게 했었어요. 여러분 설교 기억나시죠?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만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서쪽 편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도 압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28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에 이야기하기를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아수르가 너희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아수르가 너희들을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해서 너희들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그 아수르보다 더 무지하고 막지한, 무지막지하고 지독한 원수가 또 등장하기 때문이야. 그럼 누구예요? 이제 우리 이사야서 설교를 계속해서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아수르 뒤에 오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 관해서, 블레셋의 멸망에 관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가 하면, 블레셋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의 모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유단 나라에서 다윗의 후손이죠. 그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 때에는 이 블레셋이 유단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국력이 점차 아주 쇠해하여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유다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말고 유다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블레셋이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반란을 저질러요. 반란을 저지르고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스 왕 때에, 우리가 지금 나온 이 아하스 왕 때에 블레셋이 오히려 이 유다를 향하여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나라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기뻐하지 말아야 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여기 막대기는 아수르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수르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야단치셨어요. 근데 그 막대기가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꺾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꺾어졌다고 해서, 멸망했다고 해서 너희들 그렇게 기뻐할 것 하나도 없다. 왜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참 잔인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아수르를 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수르를 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뱀이 없어지니까 뱀 다음에 누가 오는가 하면 독사가 온대요. 독사가 온대요. 그리고 그 뱀에서부터 열매가 있었는데, 뭐 하여튼 그 뭐 상처나 뭐 이런 거를 놓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그 억눌러던 압제의 열매가 그냥 없어지면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불뱀이 나타난대요.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뱀에서 독사로 발전했고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열매에서 불뱀으로 올라갔어요. 점층적인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깨에 짐이 있어요. 5파운드짜리 뭐 하나 이렇게 짊어졌다고 합시다. 짊어지고 있는데, 아, 힘들지? 그러면서 누가 와가지고 5파운드 짐을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우, 살았다. 막 좋아하려고 그러는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50파운드짜리를 확 갖다가 얹혀놓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에요. 블레셋아,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블레셋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하면,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블레셋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게 오늘 두 번째 표현인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장자, 큰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난한 자의 큰아들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궁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외적으로부터, 즉 쉽게 말하면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계속해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아프게 살고 괴롭게 살고 있지만, 그 30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다, 궁핍한 자는 편히 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환난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히 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제가 그래서 잘은 못하지만 자꾸 여러분들한테 영어 성경으로 읽으세요, 읽으세요라고 정말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의 중간에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은 빠져 있어요. 표시, 그러니까 느낌조차 없어요. 이 구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대조가 느껴지십니까? 컨트라스트가 느껴집니까?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겠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은 있어요. 그러나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가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And needy lie down in safety, but 대조하고 있어요. 자, 먹고 누워 있는 것은 하나를 보게 합니다.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면 시편 23편을 보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꼴에 누워 있어요. 초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이 열심히 꼴을 먹고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듬직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늑대가 지나다니고 이리가 지나다니면서 양을 공격하려 할지라도 양은 믿는 게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표현이 그게 더 훨씬 낫죠? 눕는 것보다 널브러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뭐 믿고 널브러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믿고 누워있는 거예요.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고 편히 누울 것이다. 그러나 블레셋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30절 뒷부분에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라. 잘려지고 없어지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그냥 아무런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는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고개 끄덕끄덕.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믿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만든 그 말이 아니고요.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말을 쓰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이 담겨 있다. 자, 그런데 이 문구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이 담겨 있다. 이렇게 안 썼어요. 누구에게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의 장자, 궁핍한 자, 우리처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먹을 것이요. 그리고 편안하게 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블레셋은 멸망한다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훗날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잘 보세요.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는 배가 고플 것이다.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목마르게 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대조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실 것이고 마치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우리를 먹이게 하시고 우리를 목을 축이도록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잘나서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32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면 32절에 꼭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32절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32절을 읽어볼게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였다 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질문형으로 하고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블레셋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라는 그 가운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냐? What's happening here?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온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은 세우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온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적용을 해볼게요. 이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도 오래전에 번역이 되었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성을 세우셨지만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도성에 들어가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은 누구입니까? 제가 장소가 아니라 이제 누구라고 표현을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인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피난처를 얻었고 이미 얻었고 Already we have. 이미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천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어요. We are with him now.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기에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미 already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지는 않았죠. Not yet. 이게 약속입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우리 다 알아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 한 번 더. 누구요? 시작, 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아멘이 작아져요? 결론 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시민권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러기에 죄악과는 타협하지 말고 사십시오.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성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